저희는 계속적으로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시편 8편을 공부하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시편 8편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위대한 선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편 8편의 바로 다음인 시편 9편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이라는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아마도 이 시편들이 적어도 8편과 9편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 있는 방식으로 잘 배열되어 있음에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으로 인해 나누어진 시편 7편과 9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더욱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시편 9편 2절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7편 17절과 9편 2절을 비교해 보신다면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머릿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머릿말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자라는 것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나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ESV 번역과 NASB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문나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단어는 번역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가 발음이 되는 대로 기록된 음역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인 NIV 번역은 이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번역합니다. 흥미롭게도 ESV와 NASB는 둘 다 아마도 음악 또는 예배 용어와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을 난외주에 첨가했습니다. 70인역은 이것을 아들의 비밀이라고 읽으며 일부 랍비들은 이것을 나발의 죽음으로 읽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행스텐버그 등 다른 주석가들은 이 생각을 되살려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노래의 멜로디에 따라서 이 이름이 의미했던 방식으로 곡조를 따라 시편을 부른다거나 혹은 이 노래가 가르치는 말을 따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단어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암시일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많은 외부의 적들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기 전에 수년간의 고된 싸움을 겪어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9편 11절이 우리를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이 이 시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시는 분으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9편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는 삶 속에서 큰 압박을 경험했던 때에 드려진 기도가 있는 시편 10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의 구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편 9편을 훑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과 시편은 흥미롭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두 시편에 대한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전능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의 13절에서 20절은 이 구원이 계속되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찬양과 간구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부분은 찬양이며 두 번째 부분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두 시편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의 때라고 9편 9절과 10편 1절에 나타난 이 구절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두 군데에서만 발견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또 다른 예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가리키는 이 단어도 두 시편의 끝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집니다. 영원히 그리고 일어나사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 두 시편에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유사적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저자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편 1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쓴 것으로 믿어집니다. 적어도 그러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시편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이 나란히 놓여 있고 시편 9편이 다윗이 쓴 것으로 간주되며 이 두 시편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이 두 시편을 다 썼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 아닙니다. 어크로스틱 시편의 특징이 이 두 시편에 있습니다. 어크로스틱 시편은 시적인 형식에 있어서 비록 연속된 구절이 항상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첫 글자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정확한 패턴과 늘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불규칙한 형태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알파벳의 한 글자가 생략되기도 하고 같은 글자가 한 구절 이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크로스틱 패턴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두 개의 시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제1권에는 우리가 창조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8편, 24편, 33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편들은 모두 어크로스틱 시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은 어크로스틱 시편 90편 앞에 있으며 24편은 어크로스틱 시편 25편 앞에 시편 33편은 어크로스틱 시편 34편 앞에 나옵니다.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시편이 배열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70인역에서는 하나의 시편으로 다뤄집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어, 즉 마소레틱 본문은 두 시편을 분리합니다. 서기 50년에서 68년으로 예상되는 쿰란에서 나온 사본들을 보면 시편 10편의 첫 번째 구절 앞에 빈 줄로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시편 10편의 제목이 없는 것은 70인역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시편이 원래는 하나로 이어졌던 것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시편 9장과 10장이 어크로스틱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임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시편 9편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처음 11개의 글로서 마친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알레프에서 카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의 문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라메드에서 타우로 이어집니다. 시편의 마지막 기절들은 시편 9편을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어째서 시편 10편까지로 그의 기도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의 생각을 제공합니다. 시편 9편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현실성 있게 보여줍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고서 나중에는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곡히 아뢰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찬양의 시인지 아니면 간구의 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어느 한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격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실 속에는 두 가지 모두가 경험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건짐을 받는 일이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9편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심판자로 다스린다고 선언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고 했고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까닭에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곤란 중에서 간구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13, 14절에서 그의 곤고한 중에 있음을 살펴주십사고 아뢰었습니다. 그에게는 겪어야만 했던 곤고함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열방들이 그들이 고안한 것을 사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넘어갔음을 15,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패할 것이고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임을 17,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암시하여 줍니다. 19, 2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변하면서도 혼돈된 경험은 경건한 자들의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로 구별되는 두 개의 집단을 알므로써 이 두 사이의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내 원수, 이방 나라, 악인, 원수, 악인, 모든 대적, 악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등으로 불립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 불리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직한 자, 압제를 당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련한 자, 고아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보는 것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여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힘든 경험들을 하도록 허락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9편과 시편 사이의 생각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 시편 10편을 보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편이 간구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은 이방 나라들, 즉 열방의 나라들로 표현한 외국의 적들이 패배당한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10편에서는 비록 이교도들에 관한 것들이 시편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기는 할지라도 주로 다윗과 같은 민족의 사람들 중에서 배교한 사람들과 박해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첫 두 구절에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왜 여호와께서 억압받는 백성을 구출하시는데 지체하시는가 하는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디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려는 일을 더디하지기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강가하는 자처럼 현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먼 곳에서 계십니까? 가끔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눈을 가리시어 그의 백성의 절박한 상태를 보지 않으시며 또한 귀도 가리시어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십니까? 악인에 대한 첫 번째 고발은 2절 상반절에서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입니다. 압박이라는 단어는 ESV와 NASB 번역에 의해서는 열렬히 추구한다고 번역되는 반면에 NIV는 뒤쫓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빠져든 심각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어휘적 정의는 70인역 역자들이 사용한 불태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런 열기와 관련돼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불경건한 자의 박해의 결과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들은 범죄, 하나님이나 그 백성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죄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함으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첫 번째 악인에 대한 간구는 2절 하반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꾀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를 그대로 읽으면 시편 기자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악한 자들이 그들만의 교활한 꾀에 잡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관구입니다. 여러분께 다른 번역에서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V 번역에서는 그들이 구원한 계획들에 그들이 붙잡히게 하소서. 여기서는 그들 그리고 계획들이라는 두 가지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NASB에서는 그들이 구원한 음모에 말려들게 하소서. NIV 번역에서는 그 자신이 계획한 계획에 휘말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NIV에서는 한 가지는 복수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수로 표현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다 복수로 악인들과 그 계획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과 ESV, NASB가 모두 악인을 주제로 삼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꾀를 베푼 악인은 거기에 빠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은 계획을 짜낸 자들, 즉 악인들을 그들 자신의 음모에 의해 오히려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읽혀지게 됩니다. 이 기도에서 시편 기자는 2절 상반절에서는 악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꾀를 내어 하는 대로 그들이 빠져서 멸망하도록 간구합니다. 루포드와 델리초라고 하는 유명한 다른 성경의 주석가들은 두 가지 다른 동사에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주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2절을 유심히 읽는다면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악인들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석가들은 첫 번째 동사를 가난한 자에 두 번째 동사를 악한 자들에게 배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이 만들어낸 것에 걸려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 만든 것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NIV는 다른 번역에 비해서 이 번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계속적으로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번역, 두 번째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다음 구절인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for이며 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킴 제임스 번역, 흠정역 번역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편 2절 상반절에서 가난한 자를 뒤쫓는 악인들을 여호와께 고발하고 나서 2절의 후반절에서는 악인이 자신의 악한 꾀에 빠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던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런 간구를 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에서도 같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죄악을 3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의 복을 빕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4절, 5절에는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형통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역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악한 말을 하는 사악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 나왔습니다. 악인은 죄 없는 자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해칩니다. 악인들은 겸손한 척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을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이렇게 시편에 나온 악인들의 열거를 보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창피함을 모릅니다. 그들은 창피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다, 영어 단어로 boast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힐렐로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며 이것은 찬송하다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도 같은 어원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부끄러운 욕망이나 열정을 감추기는커녕 그는 그것을 높이 받들고 소리 높이는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며 인간이나 하늘의 모든 재환을 초월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칭찬의 대상은 다름 아닌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그 길을 밟지 말라. 얼마나 이 악인의 삶이 탐욕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거만합니다. 그의 생각의 전체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러한 생각들로 편향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거짓된 것에 자신의 안전을 맡깁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실패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grievous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영하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ESV와 NASB는 그의 길은 항상 번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은 항상 번영하는 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과정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들은 항상 원하는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고통받는 우리 의인들이 볼 때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잘되고 잘못되고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서도 이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 내 사업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잘못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악인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항상 원하는 결말이 성공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고통받는 의인들은 이것을 볼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같이 높은 머나먼 곳에 있을 뿐이며 따라서 그들의 양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적들을 포함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다라고 쓴 영어 단어 퍼스트는 코웃음을 치거나 비웃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날려버리거나 내동댕이 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원수들을 업신여깁니다. 큰 어려움 없이 적을 몰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과 거만한 태도로 그들이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얼마나 거의 간섭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독한 혀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는 불경건한 자신감에 차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악인의 말은 시편 16장 8절과 30장 6절의 경건한 사람의 고백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역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긍정적인 사고의 좋은 예입니다. 사실은 그는 정말 굉장한 큰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역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욕, 기만, 사기 등 경건하지 않은 말을 내뱉습니다. 욕설과 기만과 온갖 수법, 폭력을 가리키는 사기 등이 그의 말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 3장 14절에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로 표현했습니다. 신자들은 저주하는 말을 하진 않지만 가끔은 이런 악독한 말, 쓴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은 혀로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 밑에는 악행과 허영심이 깔려 있습니다. 악행과 허영이라는 표현은 노고와 순환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자들에게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말로써 다른 신자들을 상처주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모든 악함의 근원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에서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칠 기회조차 만듭니다. 그는 해칠 기회를 기다립니다. 마치 노상 강도처럼 잠복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는 성벽이 없는 마을을 노립니다. 비교적 발각되지 않고 안전한 그의 숨은 장소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살인자의 눈을 가지고서 기회가 오게 되면 자기들의 난폭함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는 자신의 덤불 속에 숨어있는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비겁하게도 그는 사자에 비유되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피해자로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피해자들은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그물 속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먹이를 잡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는 사자가 숨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있다가 그의 먹이들을 몰아칩니다. 가능한 한 낮게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며 힘없고 무방비인 상태의 사람들은 이렇듯 강한 횡포자에게 잡히고 겁니다. 악인은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11절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한 피조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부정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그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자신을 속이고 있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믿음과 영적인 확신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그러한 신과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지 않거나 잊으신다면 하나님과 다른 신이나 우상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얻는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합니다. 경건한 자든 불경건한 자들은 모두 세상에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그의 결과가 다를 수,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최종 생각의 결과는 다르게 됩니다. 12절에는 그 뒤에 깃절들에서 종합하여 설명되고 있는 세 가지의 간구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일어나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하소서.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그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는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또한 사람과 공의, 죄와 의로움에 관해서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악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벌을 당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삶과 마음 속에는 악이 자리하고 있지만 당장에 보여지는 징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경건한 자의 세계에서도 죄와 죄의 책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의 잔해, 문제와 서러움, 그리고 원한과 슬픔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시도록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 위해 자신의 손을 얹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외로운 사람들이란 힘없고 불행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ESV 버전에서 도울 자 없는 사람들, NASB에서는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NIV에서는 희생을 당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것은 다른 확신과 다른 믿음을 생산합니다. 불경건한 사람, 별경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따라서 악인들 위해 그의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낮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세우셔서 새로운 용기와 미래에 대한 더욱 밝은 안목을 갖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시점에서 시편의 기자가 갖게 되는 확신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악한 자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바른 뜻 혹은 바른 성향을 지니도록 하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가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 더 이상 고아들과 압제당하는 일들을 이들을 두렵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귀절의 말씀들을 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들과 함께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폭군과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 악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결코 대적하여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같은 주제를 놓고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연약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건져주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악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나쁜 짓들을 하도록 더욱 부추깁니다. 경건하지만 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어나실 것을 간구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악인들의 모든 죄를 보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과 짐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러한 힘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